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매주 수없이 듣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행길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순간 냉큼 새가 와서 먹기 때문에도 그렇고 마음속에 있는 많은 자갈과 가시덤불 우리가 기경하고 제거하지 않기에 말씀이 잠깐 뿌리를 내리지만은 곧 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생각 없이 듣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겠다는 각오를 하고 주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주일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늘 하는 대로 그날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중 한 분이 묻습니다. 반석교회는 예배 시간에 연보 접시를 돌리지 않느냐고. 그러자 옆에 있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14년 반 전 창립했을 때부터 줄곧 연보함을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 놓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헌금을 하게 했다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종 절기별 헌금을 나눠준 적도 없고 목적 헌금 봉투를 나눠준 적도 없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도 없다고. 그러자 방문한 분이 말합니다. 그거 참 좋네요. 헌금에 대한 프레셔도 없고 예배 시간을 절약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 얼굴을 쳐다봅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소리 없이 웃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코멘트는 헌금과 예배에 대한 절대 다수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 돌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헌금 접시 돌리지 않아서 참 좋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헌금에 프레셔가 없고 예배 시간 절약해서 좋다 하는 분 없습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인 분은 없습니까? 오늘 설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거의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형적인 주일 예배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말씀 예배, The Service of the Word라 그랬습니다. 2부 식탁 예배, The Service of the Table이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예배, 두 번째 예배는 식탁 예배. 이 두 예배의 연결고리가 헌물 봉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주일 아침이 되면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낭송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면서 예배를 말씀 예배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상의 것인데 그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여럿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 해갖고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교인들 가운데 예배 시간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일찍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통곡할 말씀입니다. 예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물과 이 전체가 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처음에 모이면은 일부 말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빵과 포도주와 헌금을 드린 거예요. 빵과 포도주와 헌금. 대개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작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의 교회와는 완전히 달라서 공룡 같은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엔 교회들이 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먹어치우는 식사가 아니라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앉아서 평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빵과 포도주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전형적인 예배에서 한 가족이 그 집 식구들이 바구니에다가 성도들이 그날 가져온 모든 빵 그리고 모든 포도주 그거를 담아갖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옆에는 헌금을 받은 집사님 한두 분이 헌금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부 예배 끝이고 2부 예배 시작되는 그 중간인데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두 식탁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애찬을 나눴습니다.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것. 지고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누는 밀입니다. 여유 있게 앉아갖고 식사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중간에 성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매주 식사하면서 성만찬 했다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들이 커진 후에도 소수교단 교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와 같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여유 있게 식사하며 중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이것이 지상에서의 천국 잔치였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버릴 천국 잔치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모두 주일 성수를 했고 주일에는 일체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았고 모두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시계 쳐다보면서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소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식탁 교제를 드린 후에는 남은 빵과 포도주와 그리고 모든 헌금 고아와 과부와 갇힌 자와 나그네와 눌린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예물 봉헌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함께 매주 주일 예배의 필수적인 순서였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 대부분의 개신교 주류교단 교회에는 식탁 예배가 말씀 예배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 결과 성만찬을 매주 하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네 번 하게 되었습니다. 헌물 봉헌, 말씀을 선포한 끝에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 예배 시작에도 하고 하여간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아무 때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초대교회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헌물 봉헌 의식은 말씀 선포가 끝난 후 애찬으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물 봉헌하는 것은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을 위한 전통 가차 없이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돈 좀 나오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헌물 봉헌 시간을 작게나마 갖는 이유는 헌물 봉헌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똑같이 우리 믿음의 가시적인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30분 동안이나 성경 곳곳을 뒤지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한번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배 시작할 때 묵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를 합니까? 찬양과 찬송도 한두 곡 하면 됐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찬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한절하지 않고 4절까지 계속 부르고 여러 곡 부르고 성가대를 통해서 또 찬양을 합니까?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연애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봐, 우리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자고. 너 사랑해. 알지?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면은 자기의 삶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드립니다. 물질을 엄청나게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달란트 남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관념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론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자신의 삶이라면 실존적인 경험이라면 그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시간 시계 보고 앉아있지 않는다 하는 얘기. 정말 그 주님이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빨리빨리 끝냅시다 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헌금 봉헌도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올려드리는 그 많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열렬히 하는 그 기도, 우리가 목청을 돋구어서 부르는 그 찬양, 그 고백들이 진실한 고백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에게 호주머니를 푸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짜다. 그 사람 연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뭔 재주를 펴서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다 부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 믿고 살지. 어떻게 믿고 살아요? 저 지금 헌금의 절대 금액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 연보함에 두 렙돈 몇 전밖에 안 되는 돈을 떨어뜨린 과부가 은전 하나를 떨어뜨린 부자보다 아니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 헌금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면 목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얼마나 좋은 귀한 분인지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값진 보물을 발견함에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그런 거라고. 옛날에는 정말 사랑할 만한 것, 아주 좋은 귀 여기고 잘 보존할 만한 것,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다이아 몇 캐럿 이런 거나 찾아다니고 또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차나 타고 다니고 그랬지만은 그게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좌합을 잃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날은 아무런 희생 없이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믿은 것은 자신이 잃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조차도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이건 학교건 어디에서건 종노릇 하며 피곤하고 지친 삶 할 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전까지는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을 찾지 못해갖고 이럴까 저럴까 휘청저청 그리고 세월에서 경제 바람이 불고 정치 바람이 불면은 어느 바람을 타야 되는가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 살지 않고 목적이 똑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어디에 영원히 살지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얻었기에 자신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만사 제껴놓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또 누구에게는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달란트, 재능을 드리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이런 자들 선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쫙 줄이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믿음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가 좋아갖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는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 자기 발바닥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안 좋아서 헌금 안 하는 것,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린 이유는 교회라는 단체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십시일반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그런 사랑은 주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영생을 주신 분이 왜 사는 데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주신 분이 왜 이거를 안 주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되고 가게가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더라도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볼 때마다 그러한 미물, 그리고 잠깐 있다가 불쏘시개감으로 던져지는 것, 그것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를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헌물 봉헌 시간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이상으로 고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화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한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이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인 빵, 풍요한 삶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포도주, 이거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고 연약하지만 매월 정한 헌금을,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책임과 의무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세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헌금 봉헌 행렬은 예배에 두드러진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꽃이 헌금 봉헌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엄한 그러나 기쁜 행렬에서 성도들은 예물을 가지고 이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거예요.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어떤 인간 권위자를 보러 갈 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일찍이 나와서 기다립니다.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전통이 중세시대 중반기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헌금 봉헌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신부만이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캐톨릭의 잘못된 교권주의, 성직자 특권주의가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이쪽 저쪽 앞에서부터는 평신도들은 쓰지 못한다, 신부들만 서야 된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도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들 제일 먼저 봉헌 행렬을 없앴습니다. 헌금 봉헌 행렬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교리와 상충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라는 것. 헌금 봉헌 행렬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성찬식을 할 때에도 빵과 포도주를 드리는 예식을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미리 테이블에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소리 없이 의식 없이 거두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찬용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일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빵과 포도주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표현으로 재해석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원래 성찬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비한 은혜의 표현이면서 또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 감사의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 주의 만찬은 유카레스트라고 불렀는데 유카레스트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감사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개신교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에는 늘 유카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유카레스트. 카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카리스티아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성만찬을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The Communion or Holy Communion,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은 The Breaking of Bread, 떡대기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The Memorial Service라고 부릅니다. 그 기념식이다 이렇게. 유카레스트라고 부른 거예요.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떡과 포도주 헌금을 감사로 드리는 것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Church of England, 영국 성공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입구에 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헌금을 집어넣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헌금 봉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잉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캐톨릭 냄새가 나는 것은 다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캐톨릭이 잘하고 있는 것은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주일 예배는 순전히 영적인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주일 예배를 순전히 영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는 밀레니얼 세대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 봉헌 순서를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은 아니 예배는 이 영적인 모임인데 주님 전에 와서 열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아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돈을 꺼내갖고 돈을 헌금함을 돌리면서 걷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냐. 영적인 예배가 물질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세대는 돈 갖고 다니지가 않는다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자동이체 한다고. 그것이 우리도 편하고 교회 입장에서도 좋다고. 왜? 그거 안 하면은 늘 교회 가면서 잊어먹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믿는 개혁주의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것을 모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 우리는 모두 풀타임 크리스천이고 우리는 모두 형제지간이고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 삶의 현장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회자와 똑같이 제사장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는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없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세상에서 주신 나의 조합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목사를 교회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나를 세상 좌부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나는 내 세상의 일을 하면서 교회가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듯이 죽게 하듯이 한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한다. 물론 목사와 선교사 존귀히 여기지만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자신도 목사와 선교사와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100%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영과 육은 이거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은 늘 같이 간다.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갖고 분리시킬 수가 없다. 우리의 영과 육이 공히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히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온전한 진리입니다. 성령 충만해갖고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삶, 일상적으로 하는 일, 이거하고는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그거는 개혁주의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하고 행하듯이 나머지 6일 동안도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1장서부터 11장에서 내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 설파했으므로, 특별히 구원의 이론을 설파했으므로, 더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이론을 내가 설파했으므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너희가 의롭게 됐으니 앞으로는 성화되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에서 이론을 얘기했으니 이제는 이론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뭐라고 하는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의미만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은 주님을 예배드릴 때 특정 시간에 특정 날에 교회에 와갖고 특정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돈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 뭘로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 보면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앞뒤 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놓고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지 않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가? 우리의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 모두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로, 우리의 오감각 모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시간과 달란트와 기회와 물질 모두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으로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영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내려오세요? 성령으로 얼마든지 다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내려오세요? 그러나 미련하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배하는 거 홀리 홀리하게 영으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정말 신령한 영적인 예배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놓고 원하는 사람만 헌금하게 하고 일체 헌금 봉투 돌리지 않고 헌금에 대한 설교하지 않는 거, 헌금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거 일견 참 쿨하게 보입니다. 참 그 교회 멋있다. 물론 100%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하는 얘기. 교회 전통을 모르고 하는 얘기. 성경적인 감리교회, 참 보수적이고 타락하지 않은 감리교회에서는 설교를 마치고 헌금 봉헌을 하기 전에 목회자가 말합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Let us offer ourselves and our offerings to God 하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드리자 하면 될 것을 왜 우리 자신과 한 다음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자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드리자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거에는 달란트, 시간, 기회, 물질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 헛된 고백인지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머릿속의 깨달음, 마음속의 결단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입으로만 반응하지도 않고 우리의 가장 귀한 물질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one-way가 아니라 both-way의 관계입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예배하려고 하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영어 표현으로 immanent 해갖고 우리와 바로 곁에 계시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방에 계신 분처럼 우리가 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transcendent한 존재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서 터덜터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왕은 고사하고 권위자를 보러 갈 때에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구에서 당장 쫓겨나기 때문에. 또한 왕을 보러 가면서 예배당에 와서 지갑을 두리번두리번 하고 돈을 찾지를 않습니다. 미리 다 준비합니다. 모든 돈 다 쓰고 난 후에 짜투리 돈 남으면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릴 거 제일 먼저 분별해 놓고 그것이 십일조건 월정 헌금이건 주일 헌금이건 금액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주신 대로 하면은 됩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를 폐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보다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11월 24일은 예년과 다르게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치워놓고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사람씩 나와서 주님 앞에 직접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감사주일만큼은 예전 초대교회들이 했던 것과 같이 헌금 봉헌 행렬 서서 주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뵈러 가는 분은 왕의 왕 되신 분이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려서 뵈야 되는 분인 것 우리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1년 내내 우리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을 때도 같은 마음의 자세로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신이 매주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것을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은 오늘 말씀으로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면은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하나도 없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칠 거 해놓고 나머지 돈 갖고 손주들 하나하나 다 주시고 자기는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손주에게는 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하고 들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신 분이라면 그때는 제 얘기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부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 늘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 때 물질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달란트, 기회 이것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사심으로 지금까지 지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누리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누리시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